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환상과 표현들을 역사의 어느 특정한 시간과 사건, 인물, 심지어 나라, 어떤 기관에 대입하여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유럽연합이 출현했을 때도 요한계시록의 어떤 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또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바코드가 나왔을 때도 계시록에 무엇이 이것이 적용되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뭐 최근에 뭐 백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계시록의 어떤 상징의 성취로서 대입해가면서 역사를 풀이해가려는 그런 표현들은 100% 잘못된 해석들이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역사의 어떤 특정한 사건, 사람, 나라, 어떠한 그 일들을 예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기록할 때의 그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어느 시대이든지 그 핵심 메시지를 잘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 시대에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어린 양을 따르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분명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또한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핍박과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 서슬퍼런 박해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비추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마이클 고먼이라는 학자가 잘 정리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휴거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실현해야 하는 제자도의 이야기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현실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일자리도 버리고 다가올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이 이끌어가는 메시지 현혹돼서는 안 된다. 도리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 것인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많은 환상의 표현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에 나왔던 표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많은 표현들은 대개 구약에 다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내용이나 또 가르침들도 다 구약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당시 율법학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을 교정해 주시는 그러한 형태로 주어졌죠.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정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산상수훈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환상들도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구약의 예언서에 나타난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어린 양을 따르라라는 메시지와 전체 구조를 파악한 이후에는 여러 환상들은 거기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해주면서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이 더 혼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로마서를 읽듯이 단어 하나하나, 문장의 구조 하나를 다 파헤치면서 논문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고, 마치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읽듯이, 반지의 제왕 같은 것을 우리가 읽거나 영화를 볼 때도 하나하나 사람들이 든 물건이나 또 있던 장소를 다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면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거죠.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또 나타나는 모든 상징들은 그 상상력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핵심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두 진영의 싸움, 두 진영의 어떤 전쟁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진영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장차 새롭게 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어린 양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 용으로 표현되는 이 사단의 진영,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거처인 바벨론에 살고자 하는 이 두 진영의 대립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린 양의 진영에 속한 표현들은 어린 양을 따른 일곱 영, 여자 일곱 교회 충성된 증인들, 네 생물, 24장로, 천사들로 나타나죠. 이들은 다 새 예루살렘을 위해 준비된 존재들입니다. 다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르게 표현한 표현들입니다. 반대로 이 용의 진영, 이 사단의 진영에 속한 이들은 이 사단의 지시를 따르는 야수들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야수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야수도 있습니다. 큰 음녀라고 비유되고 이세벨, 니골라당 이렇게 여러 비유적 표현으로 표현되는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거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살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저주 가운데 주신 구원의 약속이 있죠. 이 뱀이 여자의 후손과 갈등관계 혹은 대립관계, 전쟁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이 역사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과 용의 진영에서 싸우는 사람들. 이 세상을 보면 용의 진영에 있는 이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두 싸움은 장차 미래에만 있는 어떤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사도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시대에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거기에 거부하는 이들을 참혹하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 두 진영의 싸움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과 바벨론에 계속 거하면서 용의 진영의 입장에서 싸우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들은 교회를 폭파시키고 또 공산사회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을 제한하고 허용하지 않는 이 모든 흐름들은 다 이 두 세력 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세력이 이원론은 아닙니다. 이원론이라는 건 원래부터 선과악이 원래부터 존재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갈등이 있지만 원래부터 어린 양을 따르는 세력과 용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용의 진영은 반역자의 진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선에 대한 반역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악은 선에 기생하며 존재합니다. 기생한다는 것은 선을 언제나 이용해서 악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어떤 악도 악 그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선의 일부를 이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 당신 사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만납니까?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충성되게 신실하게 보입니까? 이 신실함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배신함으로써 자신의 악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누군가의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철저함, 이것은 선의 영역이죠. 남들이 다 깨어있을 때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다 잘 때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도둑이 들어갈 때 알람을 켜놓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함, 부지런함 모두가 다 선의 영역이죠. 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선의 일부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원래 천사였기 때문이죠.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의 모양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의 진영은 선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알면서 반역한 무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전쟁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싸움이 점점점 심해질 것이며,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가 승리하느냐입니다. 어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승리할 것이냐예요. 지금은 이렇게 선에 속한 이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건 뭡니까? 지금은 이렇게 당하지만 언젠간 승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라마를 꼭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중간에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막 무참히 짓밟히고 만약에 끝내보세요. 아마 그 방송국 난리 날 겁니다. 막 폭파한다 그러고 난리 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선의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욕구는 어디서 나올 걸까요? 올바른 정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그것은 정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용의 진영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이렇게 계속 핍박받아야 합니까? 라는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신 분이 뱀의 머리를, 그 뱀은 용과 같은 종류가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나타났지만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타났죠. 그 뱀의 머리를 부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7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이기셨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도 이길 것이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따라 새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용을 따라 바벨론에서 계속 살 것인가? 바벨론은 장차 망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벨론에 속한 이들이 사도 요한을 가둬놓은 것입니다. 왜 가둬놓을까요?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무력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기에 로마 제국이 그 한 사람을 유배시킵니까? 세상에 어떤 정치력, 물리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을 밤모섬에 가둡니까? 그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요, 그 제자들을 인도하는 사도였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은 사도 요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본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서는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바벨론은 구약시대의 한 나라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이 계시록의 모든 국가들은 이 시대를 따라서 많은 사상과 그런 영역으로 나타나고 이 요한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모든 황제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요한 시대 도미티안 그리고 이후에 네로 황제는 바로 그러한 바벨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이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따르는 일에 확신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일곱 개의 교회를 선별하여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죠. 이 편지는 각기 일곱 교회에 개별적으로 보내진 것들이 모아진 게 아니라 하나의 편지 안에 일곱 교회를 회람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내진 내용도 다른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러 교회 사람들도 같이 본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의 순서를 보면은 기도를 통해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모섬은 왼쪽 하단에 이 밤모섬이 있죠. 에게에 있는 여러 섬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정치범들을 이 섬에 많이 분산해서 가두었습니다. 밤모섬과 가장 가까운 것이 오른쪽에 있는 에베소 아니겠습니까? 그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북동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듯이 배치가 되어 있죠. 이 계시록에 나타난 순서 그대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역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루트가 되는데 각 교회들이 이 편지를 회람해서 읽도록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에베소가 이 편지를 받고 다 읽으면 서머나로 보내지고 그 다음에 버가모로 보내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함께 다른 교회에 주신 말씀도 함께 읽도록 그렇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일곱 교회는 가상의 교회들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이 지역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주요 교통과 무역로에 위치한 교회들입니다. 당시에 10만, 20만, 때로는 30만까지 가는 그런 대도시였기 때문에 이 중심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전 지역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왜 일곱을 선택했을까? 완전수, 그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교회들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각 교회에 주시는 맞춤 진단이 있죠.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반복되는 것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은 각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무엇을 칭찬할 것이고 무엇을 책망할 것이고 또 어떤 약속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각 교회마다 맞춤으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책망받지 않은 소모나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지만 책망을 받지 않다 그래도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도전은 주어지죠.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칭찬받을 만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교회라 불리지 마라라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때로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도전하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이끌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일곱 교회 중 첫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있어야죠.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가장 오래 보낸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도 가르치고 또 에베소에 가득한 그 우상 숭배를 상대하여 이 용의 진영, 바벨론에 거하려는 이들과의 영적 전쟁을 심하게 치루었죠. 에베소에서 유명한 아데미 이 신상, 은신상으로 미니어처식으로 자그마하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판매했던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었던 이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사역함으로 인해서 그 신상이 잘 안 팔리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이 늘어나니까 그 신상을 헛된 것임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아데미 은신상을 만드는 이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큰 혼란이 있었죠. 바로 그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개척해서 사역했고 그 후임으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디모데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도원이 남아있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될 때도 틀림없이 에베소에 있다가 체포되어 가장 가까운 밤모섬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주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가슴이 설레고 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눈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부터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내가 칭찬할 것이 있다. 첫째로 그들은 내 이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였고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내가 안다. 선한 행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또 둘째로 그들은 인내하였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상숭배로 가득한 도시에서 때로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폭력적인 일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그 바벨론과 같은 에베소에서는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고 지금의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믿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때로는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인내하였다. 그 인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또 셋째로 그들은 거짓을 잘 분별했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가짜라는 걸 분별했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분별해서 이 진리를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참 눈물로 이별을 할 때 예언을 하죠. 내가 떠나면 이리와 같은 이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거짓으로 인도하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다. 요즘 이 한국교회에 존재하는 이단 사이비들처럼 그들의 목적은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면 100% 이단 사입이고 다른 교회를 헐뜯기만 하면서 우리 교회 안 나오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 건 100%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런 거짓된 무리들이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그런 이들이 나타나자 이들은 거짓을 분별하는데 헌신했고 또 성공했어요.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2장 4절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잘 분별했던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어쩌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적을 받고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거짓된 사람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내쫓고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사랑이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지적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인정하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들은 처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의 때를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어느 한순간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심지어 선교사로도 나가고 목회자로도 사역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첫 사랑을 버리고 행위만, 사역만, 활동만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매우 엄중한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첫사랑을 버리고 저렇게 하는 건지 첫사랑으로 계속 하는 건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부부가 함께 이제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런데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오래 살았으니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래 살다 보니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냥 할 수 없어서 살고 대책이 없으니까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은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죠. 첫사랑이 계속 깊어져서 계속 살아가는 것과 첫사랑은 없지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거라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 그 첫사랑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거짓도 분별하고 그런 것과 사랑을 빼버리고 나머지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쉽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첫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 없이도 그 사랑을 다른 행위로 우리는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 없이 하는 행위에 사람들은 더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 거짓을 분별하는 그들의 열심도 작용을 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려는데 몰두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여러 교파들을 보면 교리적 순수성을 추구하는 교파가 분열이 더 많이 됩니다.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교리적 순수성을 엄밀하게 따지다가,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 순수성을 따지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 마땅한데, 그러면서 빠지게 되는 것이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퓨리티, 교리적 순수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흐름들은 분열이 많이 돼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리적 순수성을 추구하다가 이제 같이 나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따로 나가자. 그래서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따로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근데 너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너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서로 순수하지 못하고 하면서 또 거기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가 몇백 개가 되는 게 다 그런 흐름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교리적 논쟁이 한창일 때 이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가 신문지상에 이 교리 토론을 했다 그래요. 요즘에는 뭐 목회자들이 교리 토론이 지역 신문에 안 나지만은 당시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영국에서 이 목회자들의 교리 논쟁이 신문에 이 논단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치열했다 그래요. 위필드와 존 웨슬리가 교리적으로 조금 몇 가지 부분에서 안 만든 게 있거든요.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진영이 서로 싸우는 거죠. 교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휘필드의 진영에 있는 제자들이 휘필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웨슬리는 만나기 어렵겠죠? 교리적으로 틀렸으니까 저 사람들은 천국 못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휘필드가 하는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아, 우리가 맞구나.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웨슬리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멀리 있기 때문에 못 볼 거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교리적으로는 논쟁을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위필드의 태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첫사랑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바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일을 행한 뒤 여력이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사랑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 그 자체이다. 다른 일들이 사랑을 지원할 수 있고 사랑에서 자라날 수 있고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도전합니다. 2장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주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일을 하는가? 주님과의 첫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가? 이 사랑이 날로 깊어지는가? 어떻게 그 사랑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사랑에 불꽃을 붙이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다. 이 불씨가 우리에게 옮겨 붙으려면 십자가에 바짝 다가가야 한다. 바짝 다가가야 된다는 말을 좀 하나 더 덧붙이면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함께 못 박혀 있을 때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결국 촛대가 옮겨졌어요. 잠깐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회복됐다는 말이 있어도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촛대가 옮겨진 거죠.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촛대가 옮겨졌다는 건 더 이상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다는, 오늘날 에베소 지역 가보면 예수님, 사도바울, 요한을 아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 선교 대상 지역이 되어버렸잖아요. 촛대를 옮겨졌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기는 약속이 주어져 있고, 주님의 도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일곱 교회마다 다 약속을 주세요. 근데 동일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건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건데,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그랬고, 그리고 서모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고, 버가모 교회는 흰돌, 서모나 교회는 흰돌, 두아디라는 샛별, 사대는 흰옷, 빌라델피아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고, 라오디기아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일곱 교회가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설명해 주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다르게 설명하셨을 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두 나무 중에 하나죠.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명령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리워지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부여된 나무예요. 나머지는 그냥 생명을 보존하는,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러한 나무였지만 이 두 나무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 나무인데,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두 부분에 상응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얘기는 어떤 명령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먹지 말라 라는 금지의 명령이 부여되어 있죠. 왜 이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까? 인간은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성장해 가야만 했습니다. 성숙해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수준으로 자라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타락할 수 있지만, 배반할 수 있지만 타락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했는데, 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나무,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점점 타락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해가는 영광스러운 장대로 변화되어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 생명나무의 효과는 먹으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죠. 정반대로. 그것은 이 나무를 먹음으로써 죽음을 겪지 않는 상태, 불멸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무죠. 이 나무를 계속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써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을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 동산 밖으로 내쫓은 이유가 뭡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음으로써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으므로 타락이 없을 것이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나무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만 존재하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귀를 열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 승리하신 어린 양을 따라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어떠한 시대, 어떠한 바벨론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는 영원한 생명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